요한복음 12장은 예수님께서 베다니에 가셨을 때 일어난 일로 시작됩니다. 11장에는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기적이 나오는데 그 나사로 집에 다시 찾아가신 것이지요. 그 잔치를 준비했거든요. 뭐 잔치 준비할 만하지 않습니까? 그죠? 죽은 자기 오라비를 살려주셨으니 그 집의 형제들이 예수님을 위해서 잔치를 벌였습니다. 예수님도 기쁜 마음으로 참석하셨습니다. 이 언제나처럼 언니 마르다 이 뭐하고 있느냐 보니까 부엌일로 분주합니다. 예수님과 말을 섞고 싶지 않아서가 아니라 이 맛있는 음식, 따뜻한 음식 대접하고 싶고 또 평소에 늘 부엌일을 도맡아 해왔으니까 그러고 있는 것이지요. 예수님과 나사로를 비롯한 여러 손님들은 함께 식사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에 한 사건이 벌어집니다. 이 부엌일 평소에 잘안 하던 이 동생 마리아가 그 웬만한 노동자들 1년 연봉에 해당하는 향유를 그 예수님 발에다가 부은 것이지. 그 12장 3절을 보면요, 그냥 비싸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지극히 비싼이라고 하고 있는데요. 사도 요한이 지금 극성 뜨고 있는 건 아닙니다. 우리로 치면 한 3만 파운드 한다 볼수 있거든요. 3만 파운드짜리 향유라고 칩시다. 뭐한 요만한 거. 집에 이런 거 혹시 한병 가지고 계신 분 계십니까? 뭐 가지고 있어도 모른 척 해야 됩니다. 그죠? 있다고 하는 순간 그 정보가 새나가면 도둑놈들 그 뜹니다. 그죠? 뭐그 행색을 보아하니 없을 것 같긴 해요. 예, 뭐 있을 것 같진 않은데요. 향유 한 병이 3만 파운드면은 뭐 지극히 비싸다 이렇게 표현해도 됩니다. 그죠? 이 사도 요한이 지금 오버해서 기록했다 이렇게 볼수 없습니다. 뭘 3만 파운드 향유가 지금 지극히 비싼이라고까지 썼나? 그렇지 않죠. 지극히 비싸죠. 이 비쌀 수밖에 없는 것이 당시 다 수입이었습니다. 이 병도 보통 병이 아니잖아요. 우리 화장품도 사실 비싼 화장품 보면 아무 깡통이나 넣어갖고 팔지 않지요. 화려한 병에다가 막 찔끔 넣어가지고 팝니다. 병도 그, 이 옥합이에요. 이게 향유가 들어간 병이 옥합. 영어로 그 알라바스트라고 하는 그 옥합에 들어가 있습니다. 향수면 그렇게 비쌀 수 없는데요. 향유였습니다. 우리 그 희석된 향수도 비싸가지고 잘못 쓰는데 향유는 그 원액 기름 자체거든요. 이 향수하고 향이 비교가 안 됩니다. 엄청 강합니다. 성경에는 나드향이라 나오는데 요즘에는 그 나드향을 향수로 쓰진 않고요. 그 신경안정제 만드는 약재로 사용됩니다. 아무튼 언니 마르다가 이 부엌일로 막 손님들 접대한다고 분주한 사이에 마리아는 이 향유를 깨가지고 예수님 발을 닦아버리지요. 방 안에서 그 향수만 한번 사실 칙 뿌려도 집안 사람들이 그 냄새 다 맡을 수 있는데 향수보다 훨씬 강한 이 향유 한 병을 들이부었으니 잔칫집에 모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게 됩니다. 이때 가룟 유다가 나서지요. 야, 너 제자된 우리도 생각하지 못한 것을 너 어떻게 이렇게 귀한 그걸 예비했냐 하기는 그냥 마리아를 되려 꾸짖습니다. 이것을 3만 파운드에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 주지 않고 뭐하는 낭비냐 역정을 내지요. 더 재밌는 것은요, 여기서 사도 요한은 그 자기의 관점을 한줄쏙 키워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그 12장 6절입니다. 사도 요한은 이 가룟 유다 속마음을 마치 들여다보기다로 한 듯이 딱한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함은 가난한 자를 생각함이 아니요, 그는 도둑이라 돈 궤를 막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 가밀어라. 실제로 예수님 일행이 그 재정을 누가 담당했습니까? 가룟 유다가 담당했잖아요. 평소에도 자기가 조금씩 이 횡령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 가난한 자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 아니라 돈 욕심 때문에 그런 말을 했다는 거죠. 아니, 3만 파운드 팔아가지고 그 예수님 쓰시라고 헌금하면은 자기가 관리하니까 뭐 자기가 한 5천 떼어먹겠다 뭐 그런 생각했을 수 있겠죠. 요한뿐만 아니라 이 마음 꿰뚫어 보신 분이 한분더 계셨습니다. 그 바로 예수님이셨죠. 7절에서 마리아를 가만히 놔두라 명하십니다. 이어서 하신 8절 말씀, 그 우리 마음에 참 울림이 큰말 아닙니까?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너희와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의 사명이 자기가 죽음으로써 이 사망을 이기는 것임을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리아의 진심도 아셨고요, 가롯 유다의 진심도 아셨습니다. 여기서 가난한 자들은 이 핵심이 아닙니다. 이 변두리 주제도 아니에요. 그 유다의 핑곗거리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좀 본문을 갖다가 큐티하고요, 그 우리가 함께 성경 공부를 한다거나 할 때, 야, 가난한 자들은 우리가 항상 함께 있을 거니까 열심히 도와야 한다라거나, 안 그러면 교회 일이 우선이고 그 다음이 가난한 자다라든가 막이 논쟁을 벌이게 되면요, 성경을 완전히 오독하는 셈입니다. 여기서 주제는 마리아와 가룟 유다의 이 대조되는 믿음입니다. 가난한 자는 그냥 유다가 이 핑계거리 삼아서 끌고 들어온 말장난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가난한 자에 대해서 알고 싶으면 그 다른 본문을 찾아봐야지 지금 이 본문에서 끌어내서는 안 됩니다. 여기서 어떤 교훈을 얻고자 한다면 완전히 헛짚은 것이지요. 그 사이에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는 사이에 한때 유대인들이 우르르 몰려서 이 나사로의 집을 찾아오는데 이 장면이 우리가 읽은 본문입니다. 구절 후반부를 보니까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말씀합니다. 최근 북한에서 그 판문점 통해서 한 군인이 그 넘어오면서 여러 군데 총상을 입었습니다. 이 총을 여러 발 맞았으니까 뭐 곧 죽겠구나 싶었는데 그걸 또 우리나라 의료진이 살려냈습니다. 그러다 보니 막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관심이 막 폭발했습니다. 유엔 사령부에서도 탈출 동영상을 공개하고 막 CNN 같은 방송에서도 수술실에 실려가기까지의 막 영상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이 영화보다 더 영화 같은 그 탈출 장면과 아마 그렇게 총을 맞았는데도 기어이 이 살려내고 마는 그 의술이 참 콜라보를 이뤄가지고 많은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켰습니다. 이런 그 사실 극적인 상황 때문에 관심을 가진 것이지요. 사실 그 사람들은 탈북자나 귀순병에 크게 관심 안 가집니다. 보통 그 제 통계를 보니까 우리나라 한 해 많게는 2,000명이 넘는 탈북자들이 들어오고요. 10명 안팎의 귀순자들이 생깁니다. 늘 있는 일이라는 거죠. 한 달에 한 200명 가까이 탈북자 되는 사람들이 들어오고요. 뭐 한 명 정도 되는 사람은 귀순자들이 온다는 겁니다. 저도 한국에서 신학 공부할 때 탈북자들 많이 만났습니다. 아무래도 이들이 이제 목사님과 선교사님들을 통해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그 신학교 근방에 많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을 통해서 북한의 실상에 놀랐다 이런 사람들은요. 평소에 그런데 관심이 없었기 때문이고요. 사실 평소 관심이 많았던 이들은 그 뭐 별 놀랄 일도 없는 사건이었습니다. 언론이 말이야 그 깊이 있는 보도를 하지 않고 그 막 자극적인 보도를 위주로 보도한다 이런 비판도 있었지요. 자극적으로 보도 안 했으면 뭐 그만큼 관심이나 졌을지 그 의문이죠. 영국 TV에도 뭐 한참 나오지 않았습니까? 흥미롭거든요. 막 총 맞으면서 넘어오고 그걸 또 살려내고. 총 맞은 사람에 대한 관심이 이 정도인데요. 총 맞아갖고 다시 그 살게 된 사람에 대한 관심도 이 정도인데 죽은 사람 살아났다니 어떻겠습니까? 그러니 지금 떼지어 몰려온 겁니다. 성경은 이 상황을 정확히 서술하고 있습니다. 예수만 보기 위함이 아니요 나사로도 보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전한 복음 자체가 이 사람들의 매력을 끈 것이 아니라 이 죽었다가 살아난 기적이 사람들을 이목을 이끌었다는 것입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몰려와서 어떻게 됐습니까? 11절에 보니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 이러라. 그 많은 유대인들이 그 떼지어 몰려온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들이 이 위협을 느끼고 이제 예수를 죽여야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너무 많은 사람들이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된 겁니다. 성경은 이유를 딱 한 가지로 간략하게 표현합니다.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 수많은 설교를 하셨고요. 성경 가르치시고 때로는 제자들 파송하시기도 하셨지만 그 예수님 설교 때문에 그 예수님 그 가르침 때문에 믿게 된 것이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믿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실 이것은 최고의 믿음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이와 같은 맥락이 있죠. 사실 그것이 그 도마 사건인데요. 이 사건도 사실 그 요한이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20장에 나오는데 다른 제자들이 예수의 부활을 전하니까 이 도마는 자기 손으로 직접 그 상처 만져보지 않은 이상은 못 믿겠다 합니다. 그 뒤로 여덟 날이 지나고요. 예수님이 갑자기 나타나시죠. 도마한테 만져봐라 합니다. 만져보고 믿음 없는 자 되지 말고 그 믿는 자가 되라 말씀하십니다. 결국 그 도마는 예수님이 하나님임을 고백하게 되죠. 그래서 이 도마가 진짜로 뭐 예수님의 상처를 만져봤는지 안 만져봤는지는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다. 아마도 이 상처만 보여줬을 때 상처만 보고 감히 손댈 생각도 못하고요. 하나님임을 깨달았던 것으로 보이지요. 사실 이 도마의 믿음도 최고라고 할 수는 없지요. 도마가 믿은 뒤에 예수님 하신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넌 나를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 복되도다. 도마가 자기 말대로 정말 만져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상처를 보고 믿은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보지 못하고 믿는 것이 복되다 말씀하십니다. 도마보다 더 나은 믿음이 있다면 보지 않고도 믿는 그 믿음이겠지요. 그 인터넷에서 기사를 봤는데요. 그 요즘 그 들어보셨나 모르겠는데 내니캠이라고 해서 판다고 하더라고요. 맞벌이 하는 가정들 많다 보니까 아이들 돌볼 이 내니들이 필요한 집이 많죠. 그런데 이 내니가 막 가끔 아이를 학대하기도 하고 부모 몰래 막 소리치고 꼬집기도 하는 사건들이 막 있었나 보더라고요. 그러니 불안한 부모들이 휴대폰으로 이 실시간 이 내니와 아이들이 지내는 모습을 관찰할 수 있게 하는 카메라가 이 내니캠입니다. 부모들이 이 내니캠을 설치해 놓으면은 밖에서 휴대폰으로도 이 집안의 상황을 실시간 들여다볼 수 있는 거죠. 질문 하나 하겠습니다. 부모들이 그 내니캠 설치하면요, 그 내니 못 믿는다는 뜻입니까? 요즘 어린이집에 다 CCTV 설치돼 있죠. 부모들이 어린이집 못 믿는다는 소리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못 믿는 곳에 자기 아이를 하루 종일 맡길 수 있는 부모가 어디 있습니까? 내니캠만 가면 설치하면 뭐 강도 같은 인간한테도 뭐내 자식 하루 종일 맡겨놓을 수 있습니까? 그런 뜻이 아닙니다. 믿기는 믿는데요.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뜻입니다. 기본적으로 이 내니 믿고 이 어린이집을 믿지만 내 눈으로 봐야 믿겠다라는 것이지요. 물론 카메라 안 달아도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지요. 그 할아버지, 할머니 내니. 그 요즘 그 손주들 본다고 애쓰는 그 할아버지, 할머니들 많지 않습니까? 이 맞벌이 부부는 자기 부모한테 아이를 맡길 때 보지 않아도 믿습니다. 카메라 설치 안 하지요. 조부모에게 아이를 맡기면서 아 엄마 여기에 내가 카메라 달아놨으니까 애기 잘 봐라 어? 이러면서 이런 사람 없습니다. 뭐 더러워서 그럼 손자 봐주겠습니까? 사실 근데 카메라 달아놔도 할머니들 신경도 안 쓰고 할거다 합니다. 한대 쥐어받고 싶으면 쥐어받고 막 야단 칠일 있으면 야단 치고 몸에 안 좋은 초콜릿도 막 재롱 뜬다 싶으면 쥐어주고 이튼 업튼 신경 안 씁니다. 나중에 퇴근에 와서는 아 엄마 애한테 이런 거 주지 말라니까 왜 줬느니 하면은 뭐 뭐랍니까? 그럼 니 새끼 니가 가갖고 니가 봐라 막 이래 해피는 뭐 싹싹 빌 수밖에 더 있습니까? 이 카메라가 아무튼 이 없다는 것은요 보지 않고 그만큼 믿는다는 겁니다. 예수를 믿든죠 또는 다른 것을 믿든 이 보지 않고 믿는 믿음 큽니다. 엄마 나 친구 집에서 하룻밤 자고 올게. 평소 딸에 대한 믿음이 이큰 부모라면요 안 봐도 믿습니다. 그래, 하룻밤 자고 와라. 근데 이 딸내미가 이 거짓말한 전과가 있다. 밤에 화상 전화하라 하겠죠. 그 친구 엄마하고 전화 통화해보고 진짜 그 집에서 잡니까? 왜요? 보면 믿을 수 있거든요. 봐야 믿거든요. 보고 믿는 건 역시 믿음입니다. 안 보고 믿지는 못해요. 이 사춘기 딸못 믿겠어요. 근데 보고는 믿을 수 있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믿음이 없다 할수 없지요. 불신과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불신은 뭡니까, 그럼? 봐도 못 믿는 것이 불신입니다. 불신은 아예 안 보내지요. 아예 안 보내지요. 안 보면 뭐 말할 것도 없고, 안 보면 뭐 말할 것도 없이 못 믿고. 요즘 우리가 그 불신의 사회라고 하는데요. 그 특징 중 하나가 뭡니까? 봐도 못 믿는 사회거든요. 야, 이것이 그 사고 당시에 뭐 세월호의 항적도입니다. 하면은 그 발표를 봐도 사람들이 못 믿습니다. 정부에 대한 불신이 가득하니까. 그걸 불신이라 합니다. 7시간 넘도록 가면 대통령이 뭐 하고 있었습니까? 아, 다 밝힐 순 없지만 중대한 그 업무 중이었습니다. 그런 발표를 우리는 봐도 못 믿는 겁니다. 그거를 불신이라 합니다. 이런 이야기 제가 그 들은 적이 있어요. 맨날 꼴찌하는 아이가 있었는데요. 하루는 막 기막힌 그 쿠닝 전략을 세워가지고 만점을 받은 거예요. 당연히 1등 했겠죠. 막 책상 손바닥에 이 흔적조차 남기지 않고 쿠닝에 성공했습니다. 이 국과서가 와도 밝힐 수 없는. 선생님이 불렀다 하죠. 부르더니 이 선생님이 아무 말안 하더래요. 아무 말안 하고 그냥 다짜고짜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막 죽사도록 때리기 시작하더래요. 막그딱 한마디 그러고 했대요. 니왜 맞았어? 아니 보통 이 맞는 사람이 선생님한테 물어야 되는데 아 선생님 갑자기 왜 때렸어요? 이렇게 물어야 되는데 니왜 맞았어? 물으니까 이더 웃긴 건이 아이가 아 선생님 죄송합니다. 컨닝해서 맞았습니다. 이래 이실직고를 했다는 겁니다. 아이가 이 집에 와서 생각하는데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것이 들킬 수가 없는데 어떻게 아셨는지 모르겠더래요. 아유, 우린 다 알잖아요, 이게. 맨날 그 꼴찌하던 아이에 대해서는요, 선생님의 그 불신이 있습니다. 그 아이 실력에 대한 불신이 있어요. 그 이번 시험에 갑자기 제출한 만점 답안지를 본다고 해서 그 불신이 박히지 않습니다. 본다고 해서 박히지 않습니다. 뺏겨도 적당히 뺏겨야죠. 막 꼴찌하던 애는 한 중간 거, 이래 뺏기고 뺏기고 이래 해야지. 맨날 10점, 20점 맞는 아이가 갑자기 그 100점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년에 그 월드컵 하는데 그 월드컵도요, 처음 진출한 팀이 우승한 경우가 없습니다. 물론 그 1회 초대 월드컵은 제외해야죠. 그때야 전부 다 처음이었으니까.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없습니다. 월드컵 처음 진출했는데 처음 우승할 수 없습니다. 봐도 못 믿는 것 불신이고요. 보고 나서 믿는 것 믿음입니다. 물론 최상의 믿음 아닙니다. 가족은 안 봐도 믿을 수 있겠는데 직장 동료는 내 눈으로 봐야 믿을 수 있겠다. 그것도 믿음입니다. 물론 가족만큼의 믿음은 아니지만 최고는 아니겠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동료 제자들의 말을 믿지 못한 도마에게 예수님은 만져보고라도 믿으라 했습니다. 그 믿음 귀하거든요. 그 믿음도 생명을 얻는 믿음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나사로 집으로 우르르 몰려온 유대인들도 나사로를 보고 믿었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의 말씀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삶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 때문에 그들이 믿었다 하지 않고 나사로 때문에, 그들이 본 기적 때문에 믿었다라고 합니다. 비록 최고의 믿음이라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귀한 믿음입니다. 먼저 읽은 본문 10장에서는요, 스스로를 아들, 그 스스로를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예수님을 돌로 쳐지고 이러고 유대인들이 모여드는 장면을 볼 수 있습니다. 그때 하신 말씀이 우리가 오늘 함께 읽었던 10장 38절입니다. 우리 기억이 안 나니까요,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10장 38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행하거든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너희가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음을 깨달아 알리라 하시니. 아멘. 나를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으라. 그러면 깨달아 알리라. 정 나를 못 믿겠으면 내가 했던 기적, 내가 너희에게 베풀어 주었던, 먹여 주었던 그 빵, 그것이라도 믿으라는 겁니다. 그러면 깨닫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최선의 방법 아니지만 자선책이라도 써서 어찌됐든 그 겨자씨만한 믿음이라도 얻으라는 호소입니다. 교회 안에도 사실 그 여러 사람 모이지 않습니까? 이 밥 먹으러 교회 오는 사람도 있는 것 같고요. 친구 만나러 오고 애인 만나러 오는 사람도 있고 마음을 달래기 위해 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뭐 다 같은 마음으로 사실 오는 건 아니에요. 몇 해 전에 그 제가 사역했던 교회에서 이 한 기러기 가족이 뭐 얼마 온 지 얼마 안 된 기러기 가족이 있었어요. 아이들도 그렇고 그 엄마도 그렇고 이 교회의 그 기본적인 용어도 잘 모르는 거예요. 이 헌금이라는 단어도 몰라가지고 아유 저기 돈은 어디에 내야 됩니까? 막 이렇게 물어보고 이 믿음이 없는 것 같은데 교회는 착실하게 오고 그래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원래 안 믿으시는 분 같은데 이 어떻게 이렇게 매주 오시지요? 참 그 상냥하고 좋은 분이셨어요. 오시면서 아 제가 이렇게 막 처음 미국에 왔을 때 우리 목사님께서 저 정착을 도와주셨다고 전기 신청해 주시고 인터넷도 신청해 주고 이런 것들 다 목사님이 해주셨는데 그래서 내가 참 은혜를 갚아야겠다 싶어서 온다고. 그 말 듣는데 진짜 무슨 은혜 갚은 까치도 아니고 아유 뭐 은혜를 갚기 위해 교회를 오는 사람도 있구나 싶었습니다. 참 정말 다양한 사람 옵니다. 이렇게 다양한 사람만큼이나 믿음도 다양합니다. 어떤 사람들 어릴 때부터 말씀 속에서 잘 양육된 이 믿음 가진 이들이 있습니다. 만지고 뭐 보지 않아도요 믿은 자들이 있습니다. 선포된 말씀 듣고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한 이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또 어떤 이들은 받은 복을 통해서 믿는 자들이 있습니다. 내 사업이 너무 안 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떼굴떼굴 한번 굴렀는데 그 뒤로 너무 일이 이렇게 잘 풀렸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니라 받은 복을 통해서 예수를 믿게 된 것이죠. 몸이 아파서 고쳐달라고 하나님께 매달렸더니 정말 깨끗하게 낫게 되어가지고 예수님을 믿게 된 자들도 있습니다. 제가 그 유년주일학교 시절에 친했던 친구 한 명이 있는데요. 그 친구의 그 고백이 아직도 참 기억납니다. 그 집이 좀 가난했어요. 그 왜 아실런지 모르겠지만 왜 빵 딸린 가게 있잖아요. 우리 동네 그러니까 구멍 가게인데 뒤에 단칸방 가족들이 생활하는 방이 딸려 있고 그 앞에 뭐 구멍가게 약간 이렇게 내놓는 그런 곳에서 이 가족들이 생활하는 친구였습니다. 당시만 해도 그 담배 팔 때요 할당량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 하루에 몇 보로 하면은 그걸 다 못 팔면은 그 담배 그 공사에서 회수해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손해를 가게에서 메워야 하는 거지. 가게 돈으로 그 담배를 사야 되는 그런 거지요. 부모님이 몸이 불편해서 걔가 그 가끔씩 가게를 봤습니다. 그날 그 담배가 한 보루가 남았다 그래요. 그 한 보루면 뭐 10갑이니까 뭐 지금 생각해보면 뭐 사실 얼마 안 되죠. 그래도 어린 나이에 그 부모님 몸은 불편하지. 가게 문 닫을 시간인데 담배 한 보루 남았지. 막 그 울면서 기도했다는 겁니다. 그 기도 딱 마치자마자 맨 손님 한 명 와가지고 한 보루 다 사갔대요. 한 명이. 보통 나 담배 잘 안 피워서 모르는 것 같은데요. 보통 구멍가게에서 그 한 보루씩 사가고 이런 일이 잘 없습니다. 예. 그 한두 갑 이래 사가면 몰라. 예. 한 거 한 보루 다 사갔다는 겁니다. 그때 이 친구가 예수를 믿게 됐다는 거지. 그 전까지야 이 친구 따라 주일학교만 다녔지 예수는 안 믿었었는데 지금 그 교회 사모 돼 있습니다. 그 제가 참 그 좀 그 놀리곤 했어요. 야 예수님 그 니 때문에 그 담배도 팔아주셨다고. 예. 이처럼 교회는 옛날 선지자들처럼 하나님을 만나고요. 아니면 바울처럼 예수님 만나거나 백부장처럼 예수님 말씀만 듣고 믿음을 가진 이들도 있지만 나사로 때문에 믿은 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기록한 요한도 이를 비난하지 않습니다. 예수님도 그러지 않습니다. 믿지 않는 것보다 나사로 때문에 믿는 것이 낫기 때문입니다. 우리 가운데 나사로가 얼마나 많습니까? 병을 낫게 해주셔서 믿게 되고 장사 잘되게 해주셔서 믿게 되고 오랜 시간 불임으로 고통받았는데 뭐 어머니 따라 기도하다가 보니 태를 열어주셔서 믿게 되고 담배 한 보루 때문에라도 믿게 되는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들이 우리 주변에서 그리고 실제로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최선의 방법이고 최고의 믿음이라 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주님 똑같이 귀하게 여기시는 믿음입니다. 비록 나사로 때문에 믿었지만 비록 CCTV 달려 있어야 믿을 수 있는 연약한 상태이지만 불신과는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생명의 믿음이기 때문이죠. 그 금메달 지상주의란 말이 있습니다. 1등 아니면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생각을 꼬집는 말입니다. 사실 요즘 젊은이들은 생각이 많이 변해서 뭐 그런 생각 안 하지만 우리 사회에 그런 생각이 지배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1등 아니면 의미 없다. 그런데 사실 1등이 그 많이 나올 수 있습니까? 몇 명 없잖아요. 그 사실 1등 해봐야 그 학창시절에 뭐 반에서 1등, 뭐 학교에서 1등 이런 거나 해볼 수 있지. 사회 나오면 그게 또 무슨 소용입니까? 1등은 커녕요. 1등 하고 있는 사람 만나보기도 한번 힘들지 않습니까? 그 또 만나봐야 소용도 없죠. 지금 1인자도 사실 그 몇 년 못 버티고 뭐 후세대에 곧 그 길을 터줘야 되거든요. 제가 그 참 고맙게 생각하는 어린 시절 선생님이 있는데 그 체육 선생님이셨어요. 꼴등했다고 야단치지 않는데 포기하면 그 되게 호되게 혼내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그 사실 100m 달리기나 이 오래 달리기 같은 거 체육 대회에서 팍 하면은 대충 그 100m 골인 안 해도요 한 50m 지나면 그 승부가 갈립니다. 예, 봅니다. 뛰는 사람이 알아요. 아, 네, 저 쟤 못 따라잡는다. 그러면은 대충 그때 50m쯤 지났는데 다리 힘 풀어 버리는 애들이 있습니다. 설렁설렁 들어옵니다. 결승선. 어차피 1등 못 한다 이거지. 그래서 대충 그 뜻이 결승선 통과하면요 호되게 야단치는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저 그 가르침 참 그 귀하게 받아들입니다. 믿음의 분량도 각기 다릅니다. 누군가는 보지도 않고 믿는 믿음을 선물 받고 누군가는 나사로 때문에 또는 나에게 떨어진 콩고물 때문에 간신히 믿습니다. 누구는 10점에서 시작할 수 있고요. 누군가는 80점에서 시작할 수 있습니다. 누구는 목숨까지 바칠 수 있지만 누군가는 평생 교회에 헌금 한번 못해볼 수 있습니다. 이 각기 분량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공통점이 있는데요. 살아있는 믿음은 반드시 성장한다는 겁니다. 두 달란트 받은 종 성실히 일해서 네 달란트 만들었습니다. 그래봐야 처음부터 다섯 달란트 받은 종만 못하지요. 애써봐야 네 달란트인데. 그러나 주인은 칭찬했습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물론 최고야 다섯 달란트 받은 종이 열 달란트 만든 것 아니겠습니까? 하지만 그 주인의 칭찬의 내용은 조금도 다르지 않았습니다. 똑같았습니다. 수고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의아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같으면요. 기왕 뭐 열 달란트 만든 사람은 금메달, 네 달란트 은메달, 한 달란트 동메달 그려주지 않겠습니까? 주인이 따진 것 양이 아니었어요. 처음에 받은 믿음 가지고 내 말에 순종했느냐 안 했느냐 이것 본 것입니다. 우리 그 믿음에 있어서 금메달 지상주의에 빠지면 안 됩니다. 처음부터 내 믿음 작으니까 내 믿음은 연약하니까 아이고 100m 결승선 한참 남았는데 다리에 힘 풀어버리고 대충 뛰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내가 최선을 다해도 1등 할 수 없는 것 알죠? 벌써 한참 앞서는 사람들이 있는데 하지만 주님 등수 따지지 않으십니다. 뒤늦게 온 사에게도요 똑같은 삭스를 주십니다. 뛰는 태도를 보십니다. 순종하는 자세 보십니다. 아이고 저는 한 달란트 받았으니 한 달란트 그대로 주님께 드립니다. 이러한 자세 참지 않으십니다. 이 착각하는 성도들이 있습니다. 애초부터 내 믿음 연약하니까 나는 이거 못합니다. 지레 포기해버려요. 나는 처음부터 나사로 때문에 믿었으니까 신앙생활 막 이 정도만 할랍니다. 그래놓고 거기다가 이 놀랍게도 무슨 말 갖다 붙이냐 보면은 겸손이라는 말 갖다 붙입니다. 아 나는 그 다른 데선 교만하지만 참 내 믿음 앞에서는 겸손하다 이래 말합니다. 그게 어디 겸손입니까? 성경은 그런 자세를 겸손이라 하지 않고 불순종이라 합니다. 그 여기 곧 반항입니다. 한 달란트 땅에 묻어놓는 거. 왜 사람들은 쉽게 착각하죠. 자기 불순종을 겸손이라 불러요. 나는 뭐 처음부터 한 달란트밖에 없었는데 하면서. 이 내년에 월드컵 종편성이 끝났습니다. 그걸 잘 모르십니까? 조편성 다 했는데 관심이 없으신가 보네. 우리나라 그 독일이 있는 조에 속하게 됐습니다. 참 그 사실을 알고 제가 그날 가슴이 아팠습니다. 우리나라 그 독일 못 이깁니다. 아니 공은 둥근데 무슨 소리냐. 그 해봐야 아는 거 아니냐. 공은 둥글지만 못 이깁니다. 그 뭐 축구 하루 이틀 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해가지고는 이길 방법이 없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독일이 그 방심해주는 겁니다. 이 거북이가 최선을 다해갖고 달리기로 토끼 이길 방법 없습니다. 토끼가 낮잠 한숨 푹 자줘야 이 거북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선수들도 이런 사실을 인정하고 아 국민 여러분 우리는 그냥 뭐 이 기왕 질 거 몸이나 안 다치게 설렁설렁 뛰겠습니다 하면은 우리 기분이 어떻겠습니까? 저는 이런 소리 할 수 있지요. 그런데 그 국가대표 감독이 나와가지고 국민 여러분 아시지요? 우리 어차피 진 게임입니다. 그죠? 예. 우리 몸 안 다치게 슬렁슬렁 하겠습니다. 그럼 막 우리가 아이고 우리 감독님 참 정말 겸손하네. 우리 선수들 참 겸손하네. 이렇게 합니까? 그게 겸손입니까? 불순종이지요. 태업이지요. 사람들 지더라도 최선 다하는 모습 보고 싶어 합니다. 지더라도 독일한테 흠집 한번 내고 독일을 꽁문 한번 열어 제끼는 거 보고 싶어 합니다. 한 달란트가 열 달란트 되는 이 도둑놈 심포가 아니라 한 달란트가 두 달란트 되는 것 기대하는 것이지요. 우리 그 작고 연약한 교회지만 이 작고 연약함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작고 연약함을 핑계 삼아가지고 거기다가 겸손이라고 막 부르면서 불순종의 길을 가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막 참 겸손할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닙니까? 무섭게도 그 말 속에는 겸손이 아니라 교만이 들어있습니다. 상황에 의지하는 것 항상 교만이에요. 순종이 아니라 불순종이 있습니다. 한 달란트 받았으니 결국 안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냥 나는 땅에 파묻겠다. 한 달란트인데. 그냥 걸어서 100m 골인 하겠다 이거 아닙니까? 이기지도 못할 독일전 기권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예수님 우리들을 최고 되라 하신 적 없습니다. 너도 나도 사도 바울처럼 되라. 베드로처럼 되라 하신 적 없습니다. 너도 나도 뭐 주기철 목사처럼 되라 한 적 없습니다. 비록 이 사회는 최고의 가치를 부여할지 모르지만 주님 보시는 것은 그 자리에서의 순종입니다. 한 달란트 받은 종은 주인에 대해 크게 오해했지요. 자기가 최고 되어야 되는 줄 알고 자기가 다섯 달란트 받은 자 따라잡아야 되는 줄 알고 지레 단념해버립니다. 그렇게 오해하는 순간 단념할 수밖에요. 옆에 다섯 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애초부터 출발선이 다른데 그러나 주인은 최고의 가치를 부여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인이 부자인데 그 열 달란트, 백 달란트 더 보태봐야 그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직 내 말을 들었느냐? 듣지 않았느냐? 거기 가치를 두셨지요. 여기 모인 우리 모두 그 사실 몇 안 되지만 얼마나 다양합니까? 저도 다 자세히 모르지만 나사로 때문에 모인 자들도 있고요. 만지고 보고 뭐 어디 TV 선전처럼 뭐 씹고 뜯고 뭐 맛보고 다 해가지고 막 간신히 쪼매난 믿음 얻었던 자들도 있지 않습니까? 물론 든든한 반석 같은 믿음도 있죠. 그렇다고 그것이 최고라고 할 수 없습니다. 따지는 것도 의미 없습니다. 주인이 보는 것은 오늘 이 상황,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이 자리에서의 순종입니다. 내 몸이 아플 때, 뭐 일 제일로 너무 바쁠 때, 뭐 월급이 200만 원도 안 될 때 그 형편 속에서의 순종입니다. 우리는 그런 약한 상황들을 너무나 자주 이 겸손으로 포장하면서 불순종하려고 합니다. 그래서는 안 됩니다. 독일에게 지더라도 최선 다하고 싶은 모습 보고 싶은 이 국민들처럼 다섯 달란트 받은 자만큼 많이 남길 수야 없겠지만 주께서는 순종하는 모습 거기에 충분해 하십니다. 최고의 가치를 두시는 것이 아니라요. CCTV 설치하는 작은 믿음이라도 그 믿음, 영생의 믿음이라 부르시기 때문이시. 이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그러하시다면 우리 역시 주님을 닮아야 합니다. 우리도 서로를 향해서 최고의 가치를 둘 것이 아니라 연약한 믿음, 이 작은 믿음이라도 서로 귀하게 여겨줄 수 있는 공동체가 돼가야 됩니다. 그 우리 그 사실 최고가 모인 그 교회 아니지 않습니까? 아, 동원 못합니까? 아이, 또 다들 속은 교만하셔갖고 아유 아닌데 나는 최고인데 먼저 뭐 이 앞에 서 있는 목사부터 최고가 아닌데요. 요즘 그 박사학위 하나 뭐 기본 장착 아이템인데 제가 뭐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저보다 어린 목사들도 그 박사학위 마치고 사역하는 분 그 얼마나 그 참 많진 않지만 그래도 있지 않습니까? 삶과 그 열정이 묻어나는 은혜로운 설교들 참 얼마나 많습니까? 저는 흉내도 못 내요. 부지런해가지고 막 하루에 정말 잠 몇 시간 안 자고 막 매번 자기 통장 잔고 빡빡 긁어가면서 성도들 신방하고 그 틈날 때마다 선교 다니는 목사님들 참 얼마 많습니까? 뭐 제가 그런 최고의 목사 아니지만 그래도 그 여러분 그 저를 귀하게 여겨주시지 않습니까? 아닙니까? 아, 지금 나갈까요? 서서발라 그러네. 예.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도 지금 애쓰고 계시는데 최고 아닙니다. 그죠? 없으니까 말해도 됩니다. 최고 아니지만 얼마나 귀합니까? 우리한테 가장 귀한 선생님들 아닙니까? 저한테도 그렇고요. 저는 아이한테 그 주일학교에서 배운 것 그 물어보지 않아요. CCTV 안 봐도 믿을 수 있거든요. 우리게 뭐 반주자도 마찬가지. 우리 지금 이분은 최집사님 반주하지만 뭐 유튜브의 그 화려한 반주보다 참 이 소박한 반주 좋지 않습니까? 최고는 아니지만 최집사님 뭐 피아니스트도 아니잖아요. 예. 가끔 막 엇박자도 나오고 막 예. 막 걸핏하면 뭐 물려주고 뭐 도망가겠다 하는데 도망 못 가게 우리는 막습니다, 그죠? 예. 다른 누구보다 우리한테 가장 그 귀한 반주자 아닙니까? 뭐 우리 굳이 피아니스트 있어야 됩니까? 우리 권사님들 그 최고의 권사회 아닐 수 있죠, 그죠? 야, 아닐 수 있어. 같이 다니면 그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릅니다. 막 권사님들 막 쓸데없는 말 하고요, 막 틀린 말도 하고요. 뭐 아유 저 권사님들 어떻게 3분의 1을 받아가 저 권사는 했나 막 싶습니다. 막. 그런데 우리한테 가장 귀하잖아요. 우리가 뭐 최고라서 좋아합니까? 우리한테는 제일 귀한데. 우리 그 사찰 집사님, 조 집사님 여기 계시지만 뭐. 얼마 귀합니까? 가끔씩 앞에서 큰 소리로 찬송을 부르면서 음정을 틀릴 때 있는데요. 아, 제가 막 깜짝깜짝 놀랍니다. 그러면 아, 내가 틀렸나 싶어 막 돌보고 일합니다. 예. 그래도 올 한 해 동안 우리한테 막 이만큼 또 귀한 사찰 집사님 어디 계십니까? 교회 구석구석 혼자 돌아보고요. 혼자 애타가지고 막 이것저것 알아보고 주방에서 섬기는 그 여전도에 마찬가지 아닙니까? 최고는 그 아니죠. 예. 제가 걔도 밥은 얻어먹겠습니다. 그죠? 예. 최고는 아니죠. 그 어느 날 짭다가 어느 날 매웠다가 막 싱거웠다가 막 어느 날은 막 밥이 남아 돌았다가 막 어느 날은 밥이 모자라갖고 막 모여갖고 서로 막 피자를 시키니 많이 하고 있고 막 아무리 봐도 이거는 최고의 모습은 아니. 우리한테 가장 귀하지 않습니까? 우리 배를 언제나 채워주고 막 따뜻한 미소로 맞아주시고 너무 아름답고 소중하고 남전도의 최고 아니지? 남전도에 아예 뭐 모일 생각이 없잖아요. 뭐 최고고 나 뭐 이걸 떠나갖고 자시고 떠나갖고 얼마나 귀합니까? 막. 뭐 부실해도 뭐 쓸거지 한다고 그 꾸역꾸역 가가 있고 막 우리 자녀가요 최고라서 좋아하는 사람이 뭐 어디 있습니까? 자녀니까 좋은 거지요. 최고가 아니라서 뭐 어디 이름도 처음 듣는 뭐 학교에 진학하면은 뭐 서울대 나온 사람보다 뭐 안 좋습니까? 그래서 세계 최고의 대학 나온 사람보다 내 자녀 좋잖아요. 내 자녀가 최고잖아요. 그 말이라고 합니까? 주님 마찬가지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믿음 최고 믿음 아니지만 귀하게 여기십니다. 그러므로 최고가 아니라는 사실을 겸손으로 포장하고 받은 사명 땅에 묻어뒀으면 안 됩니다. 그 불순종입니다. 또한 주님을 본받아서 최고가 아닌 형제 자매들을 우리는 가장 귀하게 여겨야 합니다. 세상은 최고인 자들에게만 아부 떨면서 살아가게 만들지만 교회는 최고가 아닌 것에도 귀한 가치를 부여하는 공동체입니다. 그리하여서 땅에 파묻는 자 한 명 없이 두 달란트든 다섯 달란트든 보고 믿었든 안 보고 믿었든 믿음의 경주에 최선을 다해 순종하여서 서로를 가장 귀하게 여기는 사랑하는 갈보리 교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운 주님, 복을 받았어든 병이 나았어든 어쨌든 나사로 때문에 믿은 자들이 있고 또 복음에 예비된 밭에서 잘 자라나서 보지 않고 믿는 자들도 있는 우리 교회입니다. 그 각자의 믿음의 분량이 어찌되었든 주님께서 똑같이 귀하게 여기심을 아시오니 우리도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세상에서 최고를 쫓으며 살아가다 보니 최고가 못될 바에야 애초부터 포기하며 단념하는 자세가 나올 때 있습니다. 그것을 겸손인 양 포장할 때 있습니다. 불충한 종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표태를 향해 끝까지 완주해가는 종들로 일으켜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